가을이 온 줄 알았는데 겨울이 와버린 것 같습니다. 살결에 닿는 공기가 제법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자, 오늘은 커피를 대신해서 그래서 따스한 물 한 잔을 머그컵에 담았습니다. 한기가 느껴질 때마다 맛있는 따스함에 기분이 한결 좋아지네요. 자, 10월 28일 수요일을 시작하는 여기는 해피타임이고요. 저는 김대일입니다. 10월 28일 김대리 피타임 첫 곡으로 들으신 곡 오벳의 목소리로 들으셨어요. 시편 23편 찬양이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셨나요? 올겨울은요,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물을 자주 마셔야 합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여기저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요. 또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반응을 하게 되죠. 또 마음이 좋지 않으면 신체가 또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야 우리 하루의 삶 더 기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가 더 잘 가꾸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신 것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는 일상의 감사로 평안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쳐야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주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힐송 한국어 앨범 가운데서 그 이름 아름답도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자, 김대일 해피타임 수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세요. 매주 수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이 만나는 이 시간, 한 시간 동안 평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또 새로운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요. 건강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리고 요즘 또 독감 백신 예방주사를 또 맞으려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서 맞길 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말하지도 않아도 코로나는 뭐 당연히 지금은 베이스에 깔고 갈 수밖에 없고요. 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흔들어 놓고 불안하게 만들어 놓는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루 살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이왕 하루 보내고 하루를 또 사는 김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불안감보다는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께 또 이 시간을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힘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그 힘을 알기에 정말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이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김대일 해피타임도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시간 동안 같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김대일 해피타임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한 달에 한 권 귀한 책을 선정해서 책 속에 담긴 보물 같은 이야기를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시간으로 함께하고요. 또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신청곡 사연들도 소개해 드리니까 와우CC 홈페이지 김대일 해피타임 게시판이나 와우플레이어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을 통해서 김대일 해피타임에 글 남깁니다 라고 글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마무리는 끝내주는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시간 동안 같이 평안한 마음 가지고 또 기대와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길 바라면서 찬양 두 곡 듣고 저는 책 읽어주는 밤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유익이라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매달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그 안에 담긴 보물 같은 이야기를 읽어드리는 시간, 책 읽어주는 밤 시간입니다. 이번 달에는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라는 책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어느 날 남과 자주 비교하는 나를 깨닫고 의문이 들어 공개적으로 이 주제를 다루자 거의 모든 사람이 같은 문제로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자리한 비교의식의 동기와 결과를 심리학적, 성격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오늘 이 책의 내용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인간관계를 이루는 기본 태도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덫에 빠질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질투다. 질투는 점잖지 못하고 유치한 것으로 여겨지므로 대부분은 질투를 느껴도 그 사실을 감추거나 부인하려 한다. 하지만 억누른다고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의지와 상관없이 생각과 감정, 신체와 태도에 더욱 강한 영향을 미친다. 분석 심리학자 레베나 카스트는 질투란 슬픔, 분노, 증오가 뒤범벅된 감정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한 불만족과 자기 삶에 대한 분노, 자신이 갖고 싶거나 되고 싶은 것을 이룬 사람에 대한 증오심을 품는 사람이다. 매사가 마음에 안 들고 모두에게 불만이 가득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허전하다면 내면에 억압된 질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질투에 사로잡히면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특정한 신체의 증상도 나타나는데 생기를 앗아가서 혈관이 축소되며 혈색이 창백해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없으며 말을 더듬기도 한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처럼 질투는 뼈를 썩게 한다. 질투가 병적이 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 태도는 나는 나빠와 너도 나빠이다. 두 번째 덫은 열등감과 죄책감이다. 우리가 부정적 비교를 할 때 주로 다른 사람은 망원경으로 보고 자신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자매 등 가까운 사람은 돋보기로 본다. 모든 망원경으로 보면 흠과 티는 사라지고 그저 아름답게만 보이며 돋보기를 들이대면 작은 티도 태산처럼 보이게 마련이다. 남의 좋은 면은 빛나고 매혹적으로 보이는 반면 자기 삶은 문제투성이 같다. 다른 사람의 좋은 면과 자기의 나쁜 면을 비교하는 것이다. 비교가 전혀 안 되는 두 상황을 서로 비교하니 문제가 생긴다. 곧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심해지면 죄책감으로 발전한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린다. 내가 열등한 건 다 내 탓이야. 내가 남보다 못한 건 당연해. 이때 기본 태도는 너는 좋아, 나는 나빠이다. 죄책감은 실제로 잘못한 게 없어도 들 수 있다. 죄책감의 원인에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어린 시절의 가정교육, 형제 서열, 너무 높은 기대 또는 실제로 죄를 지어서 생기기도 한다. 죄를 짓는 것은 인성의,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고 죄책감의 소용돌이에서 건지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사함 받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 죄책감을 부여안고 자기를 정죄하는 삶에 머물러선 안 되며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 가치를 높여주심을 잊지 않아야 한다. 열등감과 죄책감에 젖어있는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을 무수히 고쳐서 사용해 오셨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죄책감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이 엇갈린다는 것이 있는데 이런 행동의 기본 태도인 나는 나빠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의 한 형태다. 이런 태도를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보다 자기 감정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거만과 불안이다. 우리는 후임자를 선임자와 비교하고 한 팀의 동료는 서로 비교하고 사장은 아랫사람을 서로 비교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적 직원상과 견준다.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환경에선 주위의 높은 기대로 인한 압박, 기대에 못 미칠 때의 실망과 불안, 그리고 상대적으로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의 교만이 활개친다. 한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강점과 비교하는 꼴이다. 이때 기본 태도는 나는 좋아, 너는 나빠이다. 불평과 비판은 관계를 파괴하는 독이다. 많은 사람이 상황을 개선하는 도구로 이를 사용하지만 그 결과는 언제나 정반대로 좌절과 불신을 낳을 뿐이다. 남에 대한 불평과 비판은 사실 자신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거만하게 굴고 상대를 중상모략으로 깎아내려서 자신을 높이려 든다. 자기에 대한 실망과 불안을 덮으려고 다른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면을 찾는 것이다. 이런 낮은 자존감과 그로 인한 불평과 비판은 성경 속 마르다에게서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 앉아서 있고 자기 기대에 부응해서 이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런 판단과 비판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마르다의 생각과는 또 다른 차원이 있음을 알려주셨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마르다가 절대화하는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닐 수 있음을 깨우치셨다. 자기 생각과 확신을 상대화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것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를 개선했다. 성경에는 비교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이 계명이 1차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탐심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남이 가진 것을 내 것과 비교하며 시샘어린 눈초리로 곁눈질하는 태도다. 다른 생각과 다른 계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계명을 우리가 서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고 주셨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은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다. 누구도 거기에 얽매여 살아선 안 되고 그렇게 살 수도 없다.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삶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모든 사람, 모든 인생은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우리의 외모, 기질, 취향 등 모든 특징이 서로 다른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창의력이 풍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독특한 삶의 조건을 내게 주셨어. 그러므로 내 행복은 남이 소유한 조건에 달린 게 아니라 지금의 내 모습과 형편에 달렸어.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남의 조건을 꼭 가져야만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과 압박에서 벗어나 자기 삶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이런 태도를 뒷받침하는 기본 태도는 나는 좋아, 너도 좋아이다. 비교할 때 우리 마음에 그려지는 그림 대부분은 우리의 환상이나 비밀스러운 갈망에서 비롯된다. 사실 우리 상상 속 이런 그림은 허상일 뿐이고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그리움의 표출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증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될 구원을 고대하며 아직은 불완전한 세계 속에서 신음하며 사는 것이다. 이 천국에 대한 갈망이 모든 인간 욕구의 근원이며 질투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 조화, 평화, 사랑에 대한 그림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이다. 그래서 개개인의 삶을 돋보기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다들 나름의 문제로 신음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현실을 인식하면 우리 머릿속 허상의 실세를 벗기고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다. 만약 그렇게 해볼 수 있다면 우리가 질투하는 이유는 대부분 감사의 이유로 바뀔지 모른다.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것의 이면엔 나름의 그림자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질투하는 게 언제나 같은 부분, 같은 상황이라면 바로 그곳의 정비와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잘 파악하여 질투를 유발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 질투가 사라지기도 한다. 그런 면에서 질투를 일으키는 대상을 만나는 것은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욕구와 갈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나눠볼 수 있다. 근원적 욕구. 근원적으로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무엇보다 구원이다. 구원에 대한 이 갈망을 늘 새로 인식하고 영혼을 바라보는 시각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해야 한다. 비현실적 욕구. 이 욕구는 뭔가 채워지지 않아 공허한 자아에서 비롯된다. 하나를 충족시키기 무섭게 또 다른 새 욕구가 문을 두드리며 만족시켜달라고 아우성친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실 때야 우리는 해방된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회복해야 정말 배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굳은 의지와 인내가 필요한 머나먼 여정이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현실적 욕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는 현실적 욕구도 주셨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아직 개발되지 않은 우리 삶의 영역을 발견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바꿔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구하고 우리 마음에 바른 욕구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에 따라 살아갈 때 남과 비교하는 무의미하고 피곤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자기 자리를 찾고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욕구와 갈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아 실현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내가 지쳐 괴로워 쉴 때 외면하나요? 주저앉아 우는 날 비난하나요? 힘겹게 싸워온 모든 싸움 다 이겼다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죠. 주님은 강하시죠. 주님은 순결하죠. 날 바꾸고 새롭게 하시죠. 주님은 담대하죠. 주님과 함께 할 다시 시작할 기회 주세요. 내가 연약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됐나요? 다시 온전케 할 수는 없나요? 치유받고 용서 구한다면 난 새 힘을 얻겠죠. 내 상처로 주님의 계획 무너지나요? 주님은 강하시죠. 주님은 순결하죠. 날 바꾸고 새롭게 하시죠. 주님은 담대하죠. 주님과 다시 시작할 기회 주세요. 주 손에 내 삶 붙들려 내 모든 삶 변해 내 처절한 절망에서 나 깨달았죠. 내 주는 강하신 분, 내 주는 순결한 분, 날 바꾸고 새롭게 하시죠. 내 주는 담대한 분, 주께 감사해요. 다시 시작할 기회 주.
네, 오늘 책 읽어주는 밤,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참 생각할 것들이 많죠.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이런 노력, 도전, 또 변화를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단 생각해보게 되고요. 혹시라도 내 안에 부족했던 것,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들, 또 변화하고자 느껴지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멈추지 않고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전하고 매일매일 노력하는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시고요. 주님이 보시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러기에 그것들을 믿고 바로 내일부터라도 시작하면서 그리고 짧은 시간에 그것들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끝까지 노력하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내 안의 상처와 아픔들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브라운워십의 찬양 함께 들으셨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이란 찬양이었어요. 자, 한 주간 저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또 오후까지 우리 몽골 방송을 진행하는 우리 팀원들과 함께 세미나 겸 또 단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벌써 생각해보니까요. 우리 몽골 방송, 중국 방송 시작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었더라고요. 또 몽골 방송은 중간에 멈춰진 것까지 합치면 시작한 지 한 10년 이상이 되었고요. 참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와우CCM 사역, 와우CCM의 사역 가운데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귀한 손길들, 또 자신의 나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 그런 몽골의 형제 자매들, 우리 방송 팀원들에게 여러분들 많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그들의 수고를 통해 마련되는 또 만들어지는 이 방송이 많은 몽골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계기가 되길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또 봄에 저희 몽골 방송 팀원들과 함께 또 한국의 찬양사역자들과 함께 몽골에 가서 콘서트를 또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쉽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날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꼭 코로나가 끝나면 바로 우리 잘 준비해서 그동안 못했던 현지 콘서트, 전도 집회, 또 전도 활동들 열심히 하고 돌아오자라고 또 의기투합하는 시간 가졌거든요. 또 좋은 찬양들이 몽골어로, 중국어로 많이 만들어지고 그 찬양이 몽골, 중국에 많이 보내지고 또 현지에서 하는 모든 전도활동이 또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김대일 해피타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아시죠? 해피타임 마무리는 끝내주는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끝내주는 이야기. 노벨 평화상 수여자인 엘리오 루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없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을 뿐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든 그렇지 않든 다양한 일에 실패를 경험하며 좌절하고 무너지기를 반복합니다. 누군가는 대학 진학 과정에서 생애 첫 실패를 맛보곤 합니다. 또 누군가는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기다리며 깊은 절망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더 이상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지 않은 무기력감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실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주의 복을 받을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말씀. 주의 복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깊은 절망감에 쌓인 그 순간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또 실패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크신 손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푯대를 향해 달려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김대일 해피타임 여기까지입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대일이었습니다. 여러분, 1분 전보다 더 행복한 시간 되세요.